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이제 첫머리를 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흥미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가 뭐냐면 거대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부흥과 같은 이런 주제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주도적 방향, 신앙의 생활 속에서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적인 영역 속으로 자꾸 이 복음이 수렴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 담론에 대한 것에 이런 무관심이 왜 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그 주도적 원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사도행전의 서두를 여시는지를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인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주고 나서 그 내용을 1, 2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쓴 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3절 초반부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를 내가 썼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얼마 동안 같이 계셨냐면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한 달 10일 정도를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주제에 집중하셔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한 달 뒤면, 대략 한 달 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담금질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파하시길 원했던 것,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어떤 주제였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마치 유언과 같은 말, 그런 말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인생의 철학,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모든 것을 걸고 행해왔던 것들을 아마 마지막 유언처럼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승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면 이제 육체로 마주대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크게 들어도 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가슴을 관통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세상을 떠날 그 시점에 내가 붙들고 전파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돌아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그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을 때 했던 말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신 그 주제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지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떠나시는 말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 1절에서 3절까지 서두를 열고 있는 이 위대한 주제 하나님 나라가 사실 사도행전 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약성경 238페이지 있습니다. 자, 30절 3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설파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도 바울이 물려받아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도 앞뒤로 예수님의 생애도 앞뒤로 모두 다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러면 굉장히 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희뿌연 이런 관념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적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흐릿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 정의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부터 잘못된 관념들부터 한번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적극적 정의를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들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최고의 준수자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만져볼 수 있는 것, 영역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여호와의 율법의 돌을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치도록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권을 지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이 패권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도래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육적이고 제국적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관념도 다르게 생각한 거죠. 메시아에 대한 관념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메시아도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메시아냐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이런 대속적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나타나는 이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미국, 영국, 독일, 우리 한국처럼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영역,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오늘 로마서의 본문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극적 정의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 뒤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것. 영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가슴속에 어떤 한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흠잡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이제 예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를 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세요.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실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두절미 딱 잘라버리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육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형태,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꽉 잡혀있는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긴가 하고 정말 굉장히 생각이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듭난다 하는 말이 자꾸 이상하다고 너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영적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배적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적극적 정의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국민이 다스리면 국민의 정부잖아요. 그렇죠? 독재자가 다스리면 독재자의 나라인 것입니다. 뭐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 붙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의 주권자와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자체, 예수님이 다스리는 행동, 예수님이 다스림이 펼쳐지는 영역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너희 속에 이미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그를 다스리고 그를 통치해버리면 그의 안에는 사탄의 나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죄의 노예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 더 강한 세력인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로 기존에 있던 악한 영들의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혼이 되면 그 안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저곳에 있다고도 할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건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이 제일 첫 부분으로 들어가셔서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본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장면은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나서 이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건데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지어놓고요. 이 지어놓은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위대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너 이들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치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때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배우냐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 지금 지구의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 이건 서구의 기독교적 사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적 사관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28절, 환경을 어떤 조화와 함께 섞여 사는 이런 것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너 이거 잘 사용해라, 너 이거 잘 다스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아들이 이 집을 마음대로 막 두들겨 부수라고 아버지가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1장 28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지배자, 통치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다. 난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이것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스리라는 얘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마치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내가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은 인간이 이 사명을 박차고 뛰어나가버렸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상관없고요, 저는 제 마음대로 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이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죠. 그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고통과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도 지금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끌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질병에 시달리고 악이 세상에 팽배하고 전쟁과 기근과 환경의 파괴들이 일어나는 이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외롭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헤엄쳐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현준이 현빈이에요. 요즘 4살이거든요. 미운 4살이라 그러잖아요. 말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럼 이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이 미운 4살, 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듣는 이 현준이 현빈이가 아빠가 꾸중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들을 지금 밖에 영하의 기온에 떨어져 가고 있는 저기에다가 현관문을 열고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빠 아들로 볼 수 없어. 그렇게 아빠 말 듣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과 눈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지금 현준이 현빈이 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집을 잃어버린 겁니까? 따뜻한 집을 잃어버린 건가요? 환경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잃어버린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죠? 아버지의 다스림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와버린 하나님의 통치, 즉 아버지의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 속에 있는 그 근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배고픔이 없고 눈물이 없을까요? 다시 고통하는 게 없는 이유는 그것이 환경적으로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통치의 회복을 명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있는 영혼, 이 죄가 있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다스리는 거 저 싫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저는 벗어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통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선의 왕이에요. 그런데 저 어디 시베리아에서 이름도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오더니 왕인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실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왕위를 그냥 툭 내어놓겠습니까? 그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아무도 스스로 그 왕좌에서 내려놓지 않죠. 오히려 그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하거나 때려서 쫓아버리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자기 스스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느냐? 단 한 사람도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한번 성경 다시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스톱.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보면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즉 죄악된 존재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 하고 싶은 마음도 그 사람 속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끌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제거하셔야 됩니까?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보다 더 큰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서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 얻은 사람으로 세워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저 모든 피조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고 원대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죄사함 받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잖아요.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구속사역으로 완성하려고 했던 것,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더 심도 있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들려고 주님께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예를 썼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기보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 뜻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욕망과 헛된 것을 향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다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잡혀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본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참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죠. 우리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펑 터지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 펑 터지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 펑 터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팡팡팡 터지면 마음이 너무 분주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막 분주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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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도 있고요. B라는 문제도 있고 C라는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나아갈 때 인상적으로 겪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민아, 수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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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봐. 날 봐. 그냥. 저 주변 거 집중하지 말고 저거 너 저 문제들이 너를 집어삼킬 것 같지? 아니라는 거야. 괜찮다. 너 지금 날 보라는 거야. 지금 날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앞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제 등을 탁 돌리세요. 그리고는 다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변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안 변해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제 시각이 변해 있어요. 그전에는 이 A라는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시각이 뛰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딱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괜찮겠네. 아무 문제 아니네.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너희 환경이 달라진다? 아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한 배 탔지만 폭풍우에 자신이 이성들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처럼 분주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저 폭풍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이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지배하시는 선장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지금 내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참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내 기도는 딱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면 내 기도의 수준도 딱 이만큼인 거예요. 절대로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내가 관심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수준이 딱 이만큼이면 이 정도 수준밖에 설교를 못해. 앞에서 미끄러지는 입술로 청산유수처럼 말을 떠들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전체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기도문이었죠.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 기도문을 오해해요. 처음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밑에부터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뭐라고 자꾸 해석을 많이 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걸 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이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먼저 중요하죠. 뭐 제게 먼저 뭐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통 크게 하나님 거 먼저 간구해 드릴게요. 하나님 거 먼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태도죠?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기도를 두 개로 갈라트리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사실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거에 찍혀 있는 것일까요? 뒤에 거에 찍혀 있는 것일까요? 뒤에 거에 찍혀 있는 것이죠. 내가 뒤에 거, 내 거 구하고 싶은데 이거 당장 딱 처음에 구하는 것보다는 예의상 뭐부터 구해줘야 된다? 하나님 거부터 먼저 구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몇 번째에 등장을 하죠? 가장 급박한 기도 제목일수록 가장 첫 번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거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아들 살려주세요 먼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장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래야 한다.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큰 소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이제 우리 선교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나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저 영혼들, 하나님의 통치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불행하면서도 자신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탕자 같은 사람들, 탕자 같은 사람들, 탕자같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던 바로 그 큰아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님 속썩이지 않고 십일조 잘하고 나 크게 모나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별로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아서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큰아들의 삶이었어요. 큰아들이 별로 잘못한 거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이 정말 아빠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밤낮없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막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잃어버린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를 자꾸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녀석이 효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망나간 멀리 가버린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버지는 행복할 수 없겠구나에 눈 뜬다고 한다면 그 큰아들은 짐 싸들고 지금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거기에서 불평하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동생 찾아서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있는 그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보내준 형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돼지 농장에 갇혀 있는 나를, 죄악의 바다 속에 헤엄치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네가 돌아가야 아버지가 행복해.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꿈꾸고 있어. 동생아,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부르심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더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위대한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저의 눈물도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의 두 발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하나도 일치된 삶.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가시면 우리 부를 때 여러분, 가사와 상관없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합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을 향해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전부 다 한 번 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저의 영혼도 가길 원합니다.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 그 탕자와 같았던 나, 돼지 쥐염 열매 속에, 죄악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던 나를 향해서 나를 찾으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어서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해 달려오셨던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버지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잃어버린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저 수많은 열방을 향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까지 아버지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심령, 진심으로 주님 나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심령을 가진 저희들